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90세 이후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카잘스가 95세 될 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그의 특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자를 보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기자가 마침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신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이 기자에 대한 카잘스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도 그 연습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훈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노장의 음악가이죠. 이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실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귀한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몸이 철저하게 익히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거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죠. 반사적으로 몸이 익혀진 대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식에서도 이렇게 몸에 익혀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로 정말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의 삶, 모든 관계에 대한 또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반응이 신앙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방식을 본받은 그 바울을 또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또 바울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을 눈여겨볼 때 그들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띠를 엮을 수 있다. 참 친교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참 소중한 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참 친교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온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면서 19절에 묘사된 대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20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들과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우들은 이해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로마의 퇴역한 장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혜택과 그 유익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축복과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삶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어떠하겠는가라는 그런 암시를 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정말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넓은 그런 다각적인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에 어디에다가 강조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 그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거듭난 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 포함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정말 십자가의 원수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했다고 보시는 것이 맥락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 이 현재에 만족하려는 그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오시는 의미를 기다리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19절의 내용, 그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반대로 뒤집어서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절의 내용을 반대되는 낱말로 넣어서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이요.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내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렇게 되면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주된 그 특징을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19절의 말씀을 이제 반대 개념의 단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오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함정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영원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차원, 그리고 또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꼭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즉 땅 위의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중요하고 또 인간적인 모든 욕구나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일과 영의 세계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해 본다면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말하자면 뭐 선교와 전도,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와 또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으로부터 구분되어 드리는 것들만, 그런 별도의 것들만 하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늘의 일이 아니고요 하면서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흑백 논리로 지어지는 그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일들은 하늘에 속한 일들이 되지 못할까요? 특히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돼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욕도 있고 우리 성취욕도 있고 또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영적이고 세속적이고 나가서는 탐욕적이라고까지 우리가 다 몰아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가감 없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보다 더 성경의 측면에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기까지 보다 더 거룩한 하늘의 일은 무엇이고 그럼 또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어떤 것이 그렇다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땅의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식사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옷 갈아입고 물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옷이 뭐 몇 벌이 있는데 무엇을 입을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땅의 일이고 딱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 축도로 끝날 때까지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하늘의 일이고 이렇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 같은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땅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반반씩 걸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만 하면 할수록 도대체 무엇이 신앙인가에 대한 그런 정말 너무나 막연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다면 그것은 다 하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입니다. 성도란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아시게 되면 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초점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현실이 이미 임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행하는 것들, 그 나라의 법도에 맞추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와 같은 생각과 방식과 수준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살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이미 이 들어와 있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갈래길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와 같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별로 고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식대로 그냥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만 보이면 됩니다. 말하는 것도 고칠 필요 없고 뭐 우리 몸으로 행실도 고칠 필요 없고 봉사나 뭐 이런 것에서도 그냥 조금 하는 척하면 되지 뭐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사랑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했다면 이 사랑의 법도라는 것은 내게 다소 생소한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사랑의 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생소하고 또 어색한 새로운 방식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굉장히 냉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을 웃으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시나요? 굉장히 꺼려지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강조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내 마음이 지금 안 따라주고 있으니까 이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표정과 사랑의 말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법도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마음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또 이제 뭐 위선적인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초부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양심과 나의 마음이 도전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도록 나의 표정과 나의 몸의 행실을 가꾸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서 사랑의 법도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바로 성경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분명히 돌아왔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예전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도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색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정말 그 즐거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원수에 대조된 하늘의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내심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의 바탕 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성도는 몸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서 이제 몸에 대한 설교를 내년에 이제 많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번 정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것을 당겨서 조금 좀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일지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도는 몸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요구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몸으로 삽니다. 그렇죠? 뭐 유체 이탈해서 영으로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데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사는데 몸의 특징이 뭐죠? 몸은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욕구, 생존에 관한 욕구, 또 본능적인 욕구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욕, 성취욕, 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또 뭐 재물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구 중에 고상한 욕구, 추한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욕구들은 다 선한 것인데 이 욕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선한 것이죠? 왜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다 내재시켜 놓으신 그 욕구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욕구 자체를 정죄하거나 그것을 아주 멸시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는가? 사랑의 법도의 방식으로 채우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탐욕적인 방식으로 채우는가? 말하자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채우는가?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채우는가? 거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식욕이 있는데 이거 이 식욕을 다른 사람 걸 더 뺏어 먹기 위해서 막 술을 부리고 계획을 짜고 해서 그렇게 그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빼먹으면 그러면 그것은 욕구 자체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채운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그러면 내 몸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사랑하는 대상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일로서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릇이 있게 마련이고 필요한 옷이 있게 마련이죠. 그 욕구가 있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고자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우리의 깊은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그런 교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조 백자가 있고 고려 청자와 같은 귀한 용기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썩은 물을 담으면 그 용기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용기에 채워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조 백자도 고려 청자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욕구라는 그릇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욕구라는 그릇에 바르게 채우기를 원하는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몸의 욕구를 어떻게 채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신은 배, 이 욕심이라고 했죠. 자기 욕심과 또는 집착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방식이 결정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철학과 종교는 영과 몸에 대한 차별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영과 몸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일체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니까 중요하고 몸은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악한 것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기독교의 이단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오류에는 우리가 뭐 빠질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그랬죠.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그렇죠? 기독교는 끝까지 몸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죠.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어디서요? 어디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아이고 벌써 다 보여드렸네. 비밀이었는데. 비밀을 열어드릴 때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은 이 몸으로 행실을 많이 망친 사람들이 고린도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한 가르침을 상당히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의 지체 12장에 말고도 6장에 보면 이런 다른 차원에서의 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서 하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또 많이 또 아시죠. 그죠? 우리 몸은 성전이다 이 말씀을 아시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요? 몸으로, 몸으로입니다. 또 유명한 로마서의 구절 정말 다 아시는 구절이 있죠? 12장 1절의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직 다음 거 이제 비밀의 때가 열려야 됩니다. 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몸으로. 이 구절은 몸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 구절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몸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과의 삶과는 대조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아직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낮은 몸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의 몸의 형체를 얻으셨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말씀에 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순종함,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인지 온전하게 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죠. 정직하게 보세요.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자기 공생애를 통해서 몸으로 순종하시고 배워서 터득하신 삶의 단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육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 후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의 몸의 그 수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신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채우시면서도 훨씬 더 만족하고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훨씬 더 확신이 있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사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함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마음의 선한 동기부여를 얻어서 우리 몸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인간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대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사랑의 방식에 자꾸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한이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몸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아 그래 마음은 나는 원인데 육신은 한이지, 이건 아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공짜하는 학생이 나는 1등하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한이지, 이런 거 이런 거다라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한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만 바로 서면 돼,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온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몸은 훈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에게는 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시작이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훈련은 반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만약에 훈련을 아무리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면 훈련시키지 않죠. 그러나 훈련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성품이요 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품. 왜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비판을 받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얼굴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푸푸푸하고 입이 찌그러지고 몸의 행실이 막 호전적이 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아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은 착하니까 성품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 안 한다라는 거죠. 몸에 배는 것이 성품입니다. 몸에 배는 것. 물론 마음에도 있죠.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몸에 훨씬 더 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할 때 그들을 향한 몸의 훈련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열 그리고 또 참 사랑이 부족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야단 많이 맞으면서 몸을 형편없이 다루는 그런 정말 이방의 영혼만을 중시하는 가르침에 오도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계모와 통관한 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몸을 더럽혔다 이거죠.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말해주고 섬세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랑을 지켜가야 한다, 그것으로 큰 주제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몸의 훈련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더 적극적인 몸의 훈련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훈련은 반복이 강조되고 또 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성도가 자신의 낮은 몸에 대한 비관에만 빠지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장차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분의 몸과 동일한 몸이 아니라 그분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방식의 삶을 배움으로써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본성, 자기 욕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되 본성대로 사는 것을 보다 더 어떻게 진리로 성숙하게 바꾸어 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욕구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보다 더 건강하게 채워가는 법을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은 사랑의 법이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에 세울 토대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을 본받고 내 주변의 성도를 또 본받으면서 참친교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참친교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와 대조되는 몸의 훈련이 필요하고 몸의 방식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의 실행으로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서의 몸으로 정말 성숙해지고 또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의